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들에 충실하게 제가 번역합니다. 언제까지니까 오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리이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보소서 내게 대답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못하도록, 나의 원수가 내가 저를 이겼다 하지 못하도록, 내가 흔들리는 것을 내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나는 주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했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믿음의 이야기 오늘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문화와 시대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 모두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오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진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복된 삶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3편은 장르로 보면은 애가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러멘트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다윗이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드린 개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붙어 있는 표제를 보시면은 성가 대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공중 예배 때 사용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짧은 말씀이고 구성도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3, 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합니다. 그리고 5,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표명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까지로 시작하는 항의성 질문 넷을 속사포로 쏘아댑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제가 번역한 것 100%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오 주님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리이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언제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를 네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마는 그 당시 다윗이 기도했을 때는 절규하면서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겁니다. 여기 언제까지 하는 것 원어 표현을 보면 어디까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들은 언제까지라고 번역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잊으시고 내게서 얼굴을 숨기셨는데 그 결과 나는 계속 영혼과 마음이 번민과 근심에 쌓였는데 반면에 나의 원수는 의기양양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계속 잊고 숨어 계시려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원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론한 겁니다. 토로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자신의 괴로움과 불안과 고통, 원수의 득세, 이런 것들로 인한 삼중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항의한 겁니다. 민수기 6장 24호 6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만 하면, 향하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릴 텐데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언제까지 돌리지 않으실 작정이시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우리가 다윗이었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는 수많은 날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때를 쓰고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나아지는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일체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와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다음 3, 4절 말씀 원어와 우리 NIV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에 따라서 번역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먼저 보소서 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내게서 돌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좀 제발 봐달라고, 시선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게 대답하소서.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이 없었는데 제발 말씀 좀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진리를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서 계속 얼굴을 숨기시느냐, 왜 말씀이 없으시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절망 가운데 항의하며 절규했지만은 단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무리 많이 싸워도 나중에는 아버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왜?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흐르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보소서, 내게 대답하소서 한 후에 궁극적인 요청을 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쇠약해서 죽어가는 내 육신의 눈과 영의 눈 점점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있는데 맑게 하시고 밝게 하소서. 그러므로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나의 얼굴이 밝아지고 특별히 내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살아나고 맑고 밝아질 때 영육이 모두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다윗은 말하는가? 세 가지 논거를 댑니다. 세 가지. 첫째,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둘째, 나의 원수가 내가 저를 이겼다 하지 못하도록,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셋째, 결과적으로 내가 휘청거리는 것을 내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당하시지 않도록이라는 말입니다. 왜? 다윗의 패배와 모욕은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와 모욕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대단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합니다. 1, 2절에서는 절망과 두려움, 순전히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는데 3, 4절에서는 논리적인 추론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감성과 이성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과 머리, heart와 mind 모두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3, 4절에서 하나님께 탄원했지만 5,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시작만 보고 그 기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여기 5절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But I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 유감스러운 거 치명적인 접속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주님의 부재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평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는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는 게 But I 하는 겁니다. 주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했사오니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여기 신실한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하는 표현입니다. 언약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 헬라어와 히브리어 지식 전혀 없어도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몇 단어는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왜? 그 단어들은 영어로나 우리말로나 온전히 해석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아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 몇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헤세드. 또 다른 단어는 샬롬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신실한 사랑, faithful love라고 번역을 하고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하고 NASB 성경은 인자,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둘 다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다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인자, 인내와 자비이고 그 사랑은 세월과 문화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에 무관하게 영원하고 변함없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헤세드입니다. 기적적인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Have trusted, have trusted. 그 얘기는 줄곧 의지해 왔다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의지하고 있다. 물론 trust와 believe는 의미가 다릅니다. 누구를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개가 크게 별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과거에도 믿고 의지했고 지금도 믿고 의지하오니 하는 얘기입니다. 신뢰하오니 주님의 신실한 사랑, 그 헤세드 사랑을 의지해 왔기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5절 후반부를 보면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골격은 내 마음이 기뻐하리라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다. 손 춤추면서 육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내 마음이 기뻐하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뻐한다고 하는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이루어질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전체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의도 하고 투정도 하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다그치기도 하지만 But! 그러나 나는 줄곧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해왔다. 지금도 주님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리라. 놀라운 믿음, 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마음속으로만 기뻐하지 않고 입으로도 노래하리라.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전하리라. 이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신실하게 사랑하셨기에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누가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올 때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런 사람, 주께서 후대하신 것을 받은 사람. 여기서도 모든 영어 성경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합니다. He has dealt bountifully with me. Bountifully with me. 지금까지 줄곧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다고 하는가? 풍성하게 대하셨다. 우리말 좋은 번역, 후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후대하신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나를 후대하실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다윗은 애가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의심하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으로 기도를 마친 거예요. 짧은 6절 말씀,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도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필그림 과정에서, 우리 순례자의 삶에서 이 말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파워를 우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경험은 의문과 모순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지만은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행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와 수많은 계시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원할 때는 종종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빠져서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다급히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거두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은 희희낙낙하며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계속 어려운 삶을 살며 친구와 친척들에게조차 수치를 당하고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려야 하는 나의 영혼과 마음은 왜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으로 쌓여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크리스천의 삶의 정수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경험을 못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는데 왜 나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시려는가? 언제까지 못 본 채 하시려는가? 의아해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감정 표현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반석교회 초대 목사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다윗과 같이 언제까지 하고 외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고귀한 포부를 갖고 꿈을 갖고 올랜도로 내려왔지만 교회에서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갖고 내려왔지만은 그래서 다른 것 일체 하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 준비, 3일 예배 준비, 주일 예배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매일 준비하고 유스그룹까지 가르치고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늘 노인네들 모시고 병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잠 못 자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는데도 교회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거북이 걸음으로 달팽이 걸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올랜도로 유입되는 한국인 숫자가 거의 없고 어렸을 때부터 제도권 교회에서 잘 짜여진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은 성도들이 별로 없고 어느 교회 하나에나 넘쳐나는 그 많은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이 우리 교회에는 발을 일체 들여놓지 않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교회를 방문하면 그 다음 주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매달 매년 겪으면서 그 결과 교회에는 물질이 풍부치 못하고 일할 인력이 많지 못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 별로 하지 못하며 매년 연말을 맞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남자 성도들이 거의 없어서 목사의 짐을 덜어줄 사람이 없어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체 잡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 올인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남모르게 스테이트 파크에 가서 혼자 소리 지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선대하겠나이가 소리를 냅다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후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 깨닫고 그 다음에는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전에 목회자를 갈고 닦아야 한다 하는 것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갈고 닦으셔야 됐듯이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갈고 닦으셔야 됐듯이 야곱도 20년 동안 갈고 닦으셔야 됐듯이 요셉도 22년 동안 갈고 닦으셔야 됐듯이 나도 갈고 닦으셔야 하나님께서 쓸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존귀히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누구를 보고 위로를 받았는가? 예수님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따귀 때림을 맞으시고 머리침을 맞으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전한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이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가르쳐놓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욥을 보고 위로를 받고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 큰 죄를 지으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내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고 실제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사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평소에 여호와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겼어도 세상이 사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의인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고 하셨습니다. 아간만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에서 패배를 당해야 했고 무고한 사람 36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평정했을 때 교만해져서 사단의 격동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을 때 온 나라가 역병에 걸려서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혼자만 징치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이신 거예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 다음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 두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공의와 인자를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언약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도매금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방 나라로 유배되어 갔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닥쳤던 홀로코스트, 물론 유대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인류의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중에 많은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경외하고 주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는 성도들 그들이 무고하게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당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시냐?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인 것이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온갖 신학적인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공동체의 삶이기에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욥은 당시 순전한 의인이었다고,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빠른 소리, 요셉의 세 친구와 같은 이빠른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치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오늘 다윗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클리어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 감정이 옳은 감정이건 틀린 감정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아프면 아야 하고 소리질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아프건 아니면 남이 잘못해서 아프건 하나님이 아프시게 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프면 아야 하고 소리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뭘 그런 걸 갖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항의하고 때를 쓰느냐고 대드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인 사람이 그래요. 제 딸 같은 경우 자신의 마음속에 느끼는 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저한테 쏟아부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쏟아부어 됩니다. 물론 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을 나타내주는 얘기들을 주로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뢰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실제로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항의해도 좋고 따져도 좋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냅다 해대고 그것으로 그치고 떠나면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끈질긴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강청함을 인해서라도 들어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를 놓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남들이 볼 때 치사하게 보여도 아버지를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 자존심 체면 따지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정을 토론한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하나님과 쟁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설명하며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은 어떻게 나로부터 복이 딴 사람에게 흐르겠습니까?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기고 전하는 사람도 드문데 나 같은 제가 세상에서 기본적인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 평강, 자유 누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뭐를 보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밉게 보여도 나를 축복을 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과 그 지식이 산 믿음의 지식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머리에만 새겨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궁극적으로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내 가슴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전에 3일 예배 때 간증을 했던 우리 황하수 장로님, 나중에 은퇴할 때가 돼갖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 전체를 필사하기 시작하셨다 그럽니다. 전체를 다 필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1번으로 깨달은 게 성경에는 돈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구나,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신 말씀이 많구나, 수없이 많은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전에는 못 깨달으셨는데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필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판에 새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삶 살기 원한다면은 처음에 주님 앞에 냅다 해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논리적으로 쟁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다른 것 부족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현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 불변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신명기 기원문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긴 야곱의 가족 남자만 쳐서 70명, 70명으로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출범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시고 그리고 출애굽 시키셨는데 열 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들을 구출하셨는데 이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생각이 난다 그러고 고기가 생각난다 그러고 우리 같으면은 당장 죽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인내하시면서 바위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또 내리셨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메추라기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배역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징치하시려고 했다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하고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냐? 다윗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마음 중심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 벌써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딴 게 아니라고요. 아직 희망사항이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리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 믿음은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7전8기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믿었다 그럽니다. 또 말씀하시면 또 믿었다 그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삶 어느 누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지진부진하게 살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딴짓하면서 가건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좀 시간을 지내건 상관없어요.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건 한 다리라도 걸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결단과 투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신실한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반드시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괴로운 분들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가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주님과 항변하며 따지며 대들며 씨름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그러나 나는 주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해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그동안 종교생활로 타락해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기간이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도 절규하지 않고, 절규해도 주님과 논리적으로 쟁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저 어려운 삶 지나고 나면 또 어려운 삶을 겪고 하며 지금까지 왔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 믿음으로 삶으로써 이제부터는 흥미진진한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사운데 앞으로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개인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하나하나 세워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 있기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